VOA 세계 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왕 위원이 수행원단과 함께 베이징 서우드 국제공항에서 평양행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행원단에는 화춘잉 외교부 신문사 사장 등 중국 외교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화 사장은 그동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북미 대양주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루캉 전 신문사 사장 후임으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왕 위원은 이번 방북 기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지는 중국 외교부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문사 최고 책임자가 수행원단에 포함된 점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 중국 방문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왕 위원의 이번 북한 방문은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공동 인식을 실현하고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후속 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가운데 중국 정부도 보복 관세를 강행했습니다. 미 통상 당국은 앞서 예고한 3천억 달러 상당 물량 중 1차분으로 어제부터 1,250억 달러어치의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15일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어제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750억 달러 물량에 5%에서 10%까지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총 5,078개 품목으로 일부는 이달부터 나머지는 12월 1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당초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로 예고했다가 중국 정부의 보복 방침이 알려진 뒤 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의 추가 보복 요구가 주목됐지만 중국 상무부는 수많은 대응수단을 잇지만 곧바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지난 29일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허리케인 도리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인 어제 워싱턴 시내 연방재난관리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도리안의 이동 경로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의 주지사들이 이날 브리핑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됐고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지대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연방정부가 주력하는 일은 생명을 구조하고 지켜내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노력에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정부들의 준비와 대응, 복구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대륙 남동쪽으로 접근 중인 도리안은 당초 4등급이었다가 주말 동안 5등급으로 위력을 높이면서 바하마 제도 일대의 산사태 등으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홍콩의 중고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 동맹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또 의료, 금융 등 21개 업종에서도 총파업을 개시하면서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휴업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은 오늘 도시민 센트럴의 에든보러 광장에 모여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최층은 200개 이상 학교에서 9천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대학 학생에도 오늘부터 2주간 연대 수업 거부를 진행합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오늘 저녁 홍콩 중문대학 캠퍼스에 모여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3일까지 홍콩 정부가 5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업 거부를 무기한 연장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이후 주말까지 13주째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건 5대 요구는 송환법 완전 철폐,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체포된 시위대 석방과 불기소, 시위 강경 진압 진상조사, 그리고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은 지난 주말 벌어진 시위가 테러 양상을 보였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했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토에 억류됐다 얼마 전 풀려난 이란 유조선 아르디안 다르야 1호가 시리아 근해에서 속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 추적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 배의 항해 속도는 어제 시리아 해안 가까운 곳에서 정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느려졌습니다. 미국 고위 외교 당국자는 이에 대해 화물로 싣고 있는 원유를 시리아에 내려놓기 위한 과정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0도, 낮 최고 23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왕 부장은 사흘 일정의 방북 기간 리 용호 외무상과 회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만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리 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2일 방북해 사흘간 머물며 리 외무상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지난달 31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성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양국이 최고 지도자들의 공동 인식을 실현하고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후속 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가 양국 수교 70주년이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양국은 새로운 역사적인 시기를 맞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방북 기간 동안 리 용호 외무상과의 회담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달 방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다음 달 1일 베이징에선 건국 70주년 기념 행사로 때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6일은 북중 수교 70주년입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중 양국의 전방위적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북중 혈맹 관계 과시가 미국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중 간의 우호혈맹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제스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북한은 실무회담보다는 이것을 건너뛰고 연내에 3차 북미정상회담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 미국 행정부를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데 방법 중에 하나가 북중 간의 그런 관계의 혈맹 관계를 보여주고 또 그것은 뭐 지난 김정은 위원장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새로운 길의 가능성도 포함해서 함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 교수는 다만 중국 입장에선 미중 무역 갈등 속에 미북 비핵화 협상 답보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은 방중 결정 이전까지 북중 사이의 경제 원조, 군사안보와 전략적 협력에 관한 조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중 간 이뤄지는 여러 논의 가운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북한이 판단한다면 다른 인물이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또 북한과 중국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관계 강화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전략적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북아 지역 전략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자국에게 손해가 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중 간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외교적 또 지난달에 있었던 군사안보적 협력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양국의 이익이 공유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중 간 논의가 강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양국 모두 필요 이상으로 미국을 자극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데 대해 조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반면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이 북중 밀월에 대해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협력했던 미중 관계는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됐단 겁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한테 메시지를 주고 안 주고를 신경 쓰는 상황도 지났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하고 봐라. 그게 이제 6월 20일 시진핑이 평양 방문했을 때까지 고기까지였는데 그 뒤로 미중 관계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금방 해결될 조짐이 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중국도 이것이 중단기적인 갈등 구조로 간다는 것을 사실 다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센터장은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같은 사회주의 국가, 미국과 대결 구도를 가진 동질적인 국가로서 자신의 편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구도로 접근하고 있다며 북중 교류 심화는 향후 중장기적인 양국 관계의 특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무 협상 재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에 따라 해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무 협상이 아닌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30일 BOA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일종의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 thinks that he has some magic in relatio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따라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가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무 협상보단 정상회담에 훨씬 더 큰 의지가 있는 상태라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직후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대화를 거부했고 훈련이 종료된 지 열흘이 넘은 현재까지 실무 협상 재개와 관련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은 언제나 대화 회피를 위한 변명거리를 찾아낸다며 계속해서 실무 협상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현 시점에 질문해야 할 건 북한이 실무 협상에 진지한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 협상에 대해 어떤 진지함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at Kim Jong-un really thinks that he can only deal directly with President Trump and that he'll get the best deal from him. So I think he's going to string this along.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만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실무 협상을 피하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이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군사훈련 등을 문제 삼은 건 실무 협상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e knows that those exercises are purely defensive, that they are computer simulation exercises. They are not a threat to the North.
미한 연합훈련이 순수한 방어 목적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는 건 김 위원장도 알았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이 실무 협상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입장에선 현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y have no will to show up. They're happy with the arrangement of no exercises.
북한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중단된 사실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북한의 미사일, 즉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실무 협상에 나서지 않고서도 이미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최대한 빨리 복귀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지체는 비관론자들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무 협상 재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일 행보에도 주목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정상회담을 선뜻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needs to change a bit, little bit the way he is operating on this question. I think he needs.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약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정상회담에 대한 진정한 논의에 앞서 실무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북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마주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에도 긴장을 높인 뒤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것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김 위원장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역내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동맹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먼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were to float the idea of some sort of significant sanctions relief, all of a sudden North Korea would.
고스 국장은 미국은 김 위원장이 압박을 받으면 대화에 나설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원할 때만 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 외에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대한 제재 완화와 같은 방안을 내놓는다면 북한은 기꺼이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비건 대표 등과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 스스로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느 시점 미국이 새로운 것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는 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is isn't a normal diplomatic engagement like you do with your allies or any other country. North Korea wants to have concessions on the table. They want to say what concessions they're going to put.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은 먼저 테이블에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들을 올려놓길 원하고 이를 토대로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사용될 수 있는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북한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북핵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I'm sorry to tell you, I don't think President Trump wants anything different because I think he now realizes he's not going to get anywhere with them.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오히려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감지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올 들어 북한과 관련한 재무부의 네 번째 제재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해운사, 선박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이번에 추가한 제재 대상은 후앙왕건과 첸 메이샹 등 타이완인 2명과 타이안 회사 주이방과 주이종, 홍콩 회사 주이챙, 그리고 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선박 샹위안바오입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북한과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의 수출입 활동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샹위안바오호가 지난해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과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가담했는데 이후 북한 선박이 남포항에 이를 하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앙 왕건 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사이 파나마 깃발을 달고 운항한 샹위안바오호를 사용해 170만 리터의 석유를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백마호에 불법 선적을 통해 공급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등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재무부는 이번 발표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계속된 불법 선박 간 환적 실태를 부각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미 정부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골 맨델코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개인들과 기관, 선박들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감시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중 가장 큰 부분으로 미국뿐 아니라 각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사령관인 린다 페이건 중장은 최근 진행된 버설프 경비함의 전개 등이 모두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eter and disrupt that illicit ship-to-ship transfer activity that's been going on.
미칠 함대와 인도태평양 함대의 지휘를 받아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에 대한 단속을 지원했으며 목표는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활동을 감지하고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2일 북한 선박의 불법적인 환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을 밝히며 캐나다와 호주 등과 경계 감시 활동에 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한 재무부의 제재 대상 추가는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첫 제재 대상 발표는 지난 3월로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 6월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해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가장 최근엔 지난달 베트남에서 외화 벌이를 해온 북한인 한 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에서 신앙인과 정치범들이 당국에 의해 강제 실종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의 피해자는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30일 북한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정치범들이 당국에 의해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유엔이 정한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독재 정권에 의해 강제 실종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며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거나 압제의 수단으로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언론인들, 정치적 반대파들을 체포, 구금하거나 살해해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강제 실종은 무도한 행위라며 이를 이용하는 정권은 허약하고 취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와 그 같은 범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나라들의 불법적인 강제 실종의 관행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2010년 12월 채택한 결의를 통해 매년 8월 31일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 기관 또는 국가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된 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실종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함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의 피해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달 말 개막하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별 사안에 대한 보고서에는 핵과 인도주의 지원 등 북한과 관련해 다양한 사안들이 담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사무국은 개막을 앞둔 유엔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예비 의제 목록에서 73차 총회에서 진행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를 74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 인권특별보고관도 조사 결과와 권고안 등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대한 후속 보고서도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논의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3위원회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를 비롯해 2012년과 2013년, 2016년, 2017년에는 표결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예비 의제 목록에는 군축 부문에서 국제사회 핵 문제가 언급되지만 북한을 별도로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유엔총회는 2017년까지 의제 목록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한 사실과 함께 북한이 관련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등이 중단되고 미북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총회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도 미국과 북한에 의해 핵으로 인한 긴장이 일부 완화됐다며 북한에 대해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아예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의 개별 사안에 대한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최근 유엔에 공개된 유엔 사무총장의 핵 군축 관련 보고서에는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의적 분위기가 일부 담겼습니다. 핵 군축 이행과 비확산 합의 그리고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안에 대한 차질과 느린 진전에 대한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유해 선언을 계속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한국, 미국의 지도자들의 만남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이 2018년 시작돼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당사국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과 관련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또 다른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도 언급됐습니다. 군축 자문위원회 업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이란 관점에서 북한과 고위급 외교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할 예정이라며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재개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핵화 그리고 위험 감소와 관련된 사안들을 의제로 꼽았습니다. 이들 문서들은 다음 달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대한 부속 문건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통상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각종 사안들의 현 상태와 이에 대한 사무국 차원의 계획 등이 담깁니다. 유엔은 이들 두 개 문서 외에도 유엔의 긴급 인도주의 지원 강화와 중앙 긴급 구호기금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긴급 인도주의 지원 강화 보고서는 2018년 북한에서 1,030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적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움을 전해주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역량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어려움은 제재로 인한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과 낮은 수준의 재원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북한에 $10,3,768가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됐는데 북한은 18개 수혜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 4명이 지난해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됐습니다.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한해 북한 주민 4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실무그룹은 9월 열리는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47개국 246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개인을 체포하거나 억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신희석 전문연구원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의 자의적 구금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을 하면 당연히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재판 절차가 없거나 아니면은 구속할 때부터 뭐 이렇게 사실적으로 뭐 이제 영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제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법규 같은 게 없는데 그냥 이제 그 구속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좀 연좌제처럼 가족에 대한 이유를 자처하거나 그런 사례들이고요.
보고서는 강경희와 김승철, 이금남과 이명주 씨 등 북한 주민 4명이 지난해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됐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실무그룹이 발표한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입니다. 강경희 씨는 2008년 8월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김승철 씨는 2001년 7월에 중국과 몽골 접경 지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또 이금남 씨는 1999년 탈북한 뒤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을 모색하다가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이명주 씨는 2004년 12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복송됐습니다. 실무그룹은 북한 당국이 강제 복송된 이들 4명의 탈북민을 개천관리소와 요덕관리소, 화성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북한에 이들 4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 정부는 2월에 보낸 답신에서 이들 4명이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과 관련한 내용이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고 실무그룹은 전했습니다. 신희석 전문연구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실무그룹의 정보 요청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금이라는 주장을 제기해도 그걸 이제 북한 쪽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해왔는데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북한이 좀 이제 인권의 계산에 관련 이제 의지가 있다면은 그걸 당연히 이제 북한 쪽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 연구원은 아울러 유엔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자의적 구금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정치범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하고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I는 또 일반 수감시설의 수감자 대다수도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역대 최대인 50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특히 F-35B 전투기 구매 계획에 주목하며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03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일본의 국방 예산은 2014년 이래 7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인 보호력으로서의 다지겐 통합 보호력의 구축에 向け 보호력을 착실히
이와야 다게시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실효성 있고 다차원적인 통합 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을 착실히 강화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예산 증가폭은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 미국으로부터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정예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 구매에 8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군사 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 시큐리티의 존 파이크 소장은 일본의 F-35B 구매가 미국의 해양 군사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ertainly the F-35B, I think is going to be a significant element because that's going to be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of the U.S. Navy.
미국의 첨단 무기가 일본에 배치되면 미국의 해군과 해병대 운용에서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이 더 순조로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는 대형 항공모함이 아닌 더 작은 항공모함에서도 날아오를 수 있어 실전 활용도가 높다고 파이크 소장은 밝혔습니다.
It can fly off of smaller ships. It turns helicopter carriers into aircraft carriers.
파이크 소장은 일본의 F-35B 도입은 자체 항공모함 건조를 포함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스 크롭시 허드슨 연구소 미 해군력센터 소장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 great power, but we've had allies since
미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동맹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강력한 동맹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t's simply critical that the United States have strong, good alliance relationships.
크롭시 소장은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anything that strengthens Japan and improves its ability to deter conflict.
크롭시 소장은 또 중국과 북한은 미국과의 군사적 연대를 더 견고히 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을 절대 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F-35B 도입에 맞춰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이자 사실상 경항모인 이즈모를 F-35B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개수하기 위해 그 비용으로 3천만 달러를 추가로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B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군사훈련 무용론을 계기로 주한미군과 연합훈련 재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모와 상징성의 무게를 둔 훈련에 군사를 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백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비용과 효용성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건 연합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발언 때문입니다. 참모들이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해 수정된 형태의 훈련이 이루어졌지만 그것도 불필요하다는 문제의 발언은 동맹보다 경제 논리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워싱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미한 군사동맹 조정 요구에 힘을 싣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 통합 방위작전 역량 강화 필요성과 동맹의 상징성을 무시한 트럼프식 화법은 걱정스럽지만 북핵 협상에서 미국이 모든 패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와 준비태세 현대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겹치는 측면은 주목해야 한다는 실용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냉담함을 비판하느라 연합훈련의 근본적인 재편 필요성까지 일축해선 안 된다는 이런 논리는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대표됩니다. 대규모 미한연합훈련은 그동안 매우 크고 강력한 동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왔지만 재원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여부는 논의해 볼만하다는 겁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다만 논란을 불러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 선택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군 최고사령관이 긴장 국면에 있는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자국군의 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다는 지적입니다.
I don't agree with President Trump's choice of words. I don't believe that a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should ever be calling in a tense environment like Korea calling our own actions provocative. I think that's sort of risky and silly.
그러면서도 공연이 북침 연습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을 중단하거나 이를 복수의 소규모 훈련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와 맞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또한 잘못된 게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So in that context, to suspend those exercises or to ultimately scale them back into smaller individual pieces, I think that's a reasonable debate to have.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문제 삼아온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의 비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표적인 국방비 감축론자 중 한 사람으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 예산 편성에 깊이 관여했던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는 많은 경우 미군을 다른 나라에 주둔시키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I can tell you from my own days doing this in the Pentagon, in many cases it's cheaper to have them in another country because the country picks up a lot of the cost.
주둔국 정부가 많은 비용을 분담하는 만큼 병력을 미국에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논리입니다. 과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던 코브 전 차관보는 미한연합군사훈련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는 미국민들의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 other thing is, again, psychologically to the American people, they want to know, why are we doing ours? I mean, the South Korea.
부유한 한국에서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이런 훈련은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없으며 병력을 놀리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는 것이 가장 비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오헨론 연구원은 주둔국이 기지 건설 비용 등 굵직한 부담을 덜어준다 해도 병력의 해외 주둔과 무기 이동에 따르는 각종 부대 비용이 추가돼 결국 미군을 국내에 두는 것과 해외 주둔시키는 것의 비용 차이는 거의 없거나 많아야 5% 미만이라고 추산했습니다.
It varies case by case. It's usually a pretty close call as to whether we save money or spend a little more money by being based abroad for the same unit.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부자 나라들의 국방 비용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해온 덕 밴더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더 나아가 주한 미군이나 미한 연합 훈련을 명목상의 금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둔과 훈련의 비용에 약속과 헌신의 크기가 전체 비용을 늘리는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In terms of the cost of deployment, I think it's a mistake to simply look at a U.S. deployment as, oh, it's just the cost of having the troops overseas. Every additional commitment you make requires greater force structure.
밴도 연구원은 주한미군은 단순히 파병의 문제가 아니라 육해공군과 무기 편성 등이 뒤따르는 문제로 방어 공약이 확고할수록 관련 비용 또한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앞선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을 필요로 하지 말고 병력과 장비 등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며 미국은 억지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point is that South Korea is so dramatically far developed over the North, there's no need for U.S. troops. You know, that is, it's South Korea that should provide the troops, the manpower, the materiel.
하지만 전직 관리들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의 전문가 그룹은 여전히 주한미군과 미한연합훈련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결정적인 억지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되고 보완되어온 연합훈련을 돈 낭비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과 북한에 전달할 잘못된 신호를 크게 우려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입니다.
This is not a waste of money. This is an important investment developed over many decades and it has helped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연합훈련을 폄훼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는 돈 낭비가 아니며 수십 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중요한 투자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정작 북한에는 비슷한 상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북한은 그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로 규정하고 미한연합훈련은 두 나라 방어에 모두 중요하다며 북한의 공격 위험과 비교해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in the same category as the president's completely uninformed remarks on many other topics at the press conference in Biarritz.
연합훈련의 조정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물밑에서 논의하는 대신 훈련 자체를 공개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기대치를 계속 높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김정은에게 미래의 모든 연합훈련을 실제로 중단시키고 미한 동맹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970년대 후반 미 의회와 국무부, 국방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포기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지금도 의회를 비롯해 미 외교, 군사, 정보당국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비슷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미 의회의 실망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기밀정보 공유의 미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양국의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메카 의원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간 기밀정보 공유의 미래가 교착 상태에 빠진 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협력해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모니카 메투시 하원 군사위 대변인은 30일 VOA에 이같이 밝히며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양국의 안보 협력은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투시 대변인은 한일 양국이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협력은 영내 안보와 각국의 안보 증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엘리에 댕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었던 지난 24일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댕겔 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영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렵게 체결한 협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실질적인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댕겔 위원장은 또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시기에 한국의 결정은 영내 안보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영향과 인도주의 지원금 감소를 사망률과 연계해 수치화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북한 주민 약 4천 명이 제재와 국제지원 감소의 영향으로 숨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버드의대의 박기범 교수와 연구진은 지난해 북한 주민 3,968명이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 지원 감소의 영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실린 UN 제재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 부족의 인적 피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UN이 지난해 북한 주민 235만 8천여 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지만 이 중 51만 8천여 명은 지원을 받지 못했고 3,968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원 교수는 VOA에 UN의 지원 대상인 중증 급성 영양실조, 비타민 A 부족, 식수위생, 모자 보건 분야에 사망률을 대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they've still left 5,000 children under 5 with severe acute malnutrition. Unreached. And we know from published data that severe acute malnutrition has a more.
박 교수는 유니세프가 지난해 6만 명의 북한 중증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지원을 계획했지만 5천 명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숫자에 중증 급성 영양실조 평균 사망률인 30%를 대입해 1,6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비타민 A를 지원받지 못해 사망한 어린이는 343명, 식수위생 지원을 못 받아 사망한 주민은 703명, 모자 보건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어머니와 어린이는 1,2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UN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3,968명 가운데 15%는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지원이 제때 전달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We calculated that about 15% of the deaths can be directly attributed to the delays in the programming, especially for the UN agencies in delivering aid. This is due to the process.
박 교수는 UN 기구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받기까지 평균 99일이 걸렸고 이 밖에 제재의 영향으로 선적과 중국 세관 통관에도 시간이 지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면제 신청에서 승인까지 기간을 감안했을 때 UN 대북 지원 사업들이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운영된 것으로 상정했고 그 결과 북한 주민 535명이 사망한 것으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과거에도 UN의 대북 지원 사업들이 자금난을 겪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몇 년간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행되면서 기부금이 계속 줄어 위기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이 최근 대북 지원을 끊었고 일부 원조국들은 외교적, 정치적 압박으로 대북 지원을 중단했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어떤 어머니나 어린이도 불필요한 죽음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베긴 사다트 전략연구센터도 최근 대북 제재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이반자들이 북한의 정치 군사 엘리트를 정교하게 겨냥하는 제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이 현재 직면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단기적으로 인명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도 장기적으로 경제 정책과 농업 정책을 수정해 식량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지난 28일은 북한의 청년절이었습니다. 북한에는 부모들과 다른 성향의 장마당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은 북한의 청춘 남녀를 위한 청년절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날 평양과 지방에 당 간부들을 보내 청년절을 축하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는 주체 조선의 미래를 떠내고 나갈 과학기술 인재들로 준비해가는 이곳 학생 청년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방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김정일주의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북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 노래 청춘 성가는 우리 경혜의 원수님께서 2016년 8월 28일 보내주신 노래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청년 조직인 청년동맹은 500만 명의 청년 학생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신문과 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는 노동당과 수령에 충성을 다하는 청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살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들은 북한 젊은이들이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체제에 불만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만은 오랜 군 복무입니다. 북한 젊은이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19살에 군대에 들어가 10년을 복무해야 하는데 이는 징병제를 채택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긴 복무 기간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119만 명 중 거의 80만 명 이상이 청년 집단입니다. 이 청년 집단들이 지금 북한 사회에서 사회인 경우는 장마당에 기생해서 그럭저럭 생존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군인인 경우 오히려 우대받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가장 큰 목적은 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당간부 아들들은 입당이 잘 되지만 돈 없고 힘없는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인민군의 부실한 식량 배급도 젊은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병사들은 하루 700g 이상의 쌀을 배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하루 400g의 강냉이를 배급받는 게 고작입니다. 젊은이들의 또 다른 불만은 무리 배치입니다. 북한 당국은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을 탄광이나 농장에 강제로 배치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당국이 배치해준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합니다. 성분 문제도 젊은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체 주민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등 3개 계층 51개 부류로 나눠놨습니다. 따라서 출신 성분이 나쁜 젊은이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평안북도에 살다가 2012년에 한국으로 탈북한 설송아 씨는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사상교육도 젊은이들을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사상교양사이 많다가 쓸데없는 이런 게 가장 시끄럽고 그런 거 있잖아요. MP3 들으면 춤을 춰야 되겠는데 계속 뭐 정치인가 나와라고 하니까 이런 데서 좀 밥이 나오나 이런 말들이 가장 많고
나이 든 탈북자들은 2000년대 북한 젊은이들은 과거 7, 80년대 젊은이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노동당이 하라는 대로 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당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챙긴다는 겁니다. 인민군에 복무하다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권효진 씨의 말입니다.
탈북병도 많고 그다음 군부대 살이 자체가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 내가 얼마만큼 살 수 있대. 자기 인생을 소모한다, 소비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 북한의 신세대는 1980, 90년대 태어나 청소년 시절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부모 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당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말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지난 2008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그 80년대 세대들부터 보면 경제난 속에서 좀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민첩한 그때 10대, 20대가 바로 저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어떤 뭐 불만이라든지 수령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세대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마당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외부 세계의 문화와 정보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탈북자 설송아 씨는 북한 젊은 세대들이 VOA와 RFA 방송을 많이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미국의 소리 방송 아닌 VOA라고는 기억을 못하고요.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든가 자유아시아 방송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특히 청년들은 VOA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콘셉트, 콘셉트가 있잖아요. 항목들이, 방송 이런 종목이.
제 생각에는 참 많이 듣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북한에서 컴퓨터와 선전화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2012년을 전후로 선전화기를 본격 보급했는데 당시 돈이 있던 장마당 상인과 젊은 층이 주로 선전화기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는 100달러 이상의 휴대전화가 600만 대가량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급한 청년들의 숫자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없지만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는 아직 분명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탈북자 설송아 씨는 집권 초기 젊은 세대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큰 기대를 했지만 이제는 기대를 접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2012년도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김일성과 김정일과 비교되는 정치의 그 리더십 특징 이런 것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먹혔거든요. 아, 이게 정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뭔가 할 줄 안다. 네, 이런 거 있었지만 뭐 지금까지 쭉 보완돼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청년들 통제가 더 심하고 이중 삼중 어떤 사상 이런 통제만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덜 흐르게 된 거죠 인식이.
북한 사회 허리로 등장한 청년 세대가 북한의 변혁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은 라디오를 통해 중고품을 거래하는 미국 시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37년 9월 2일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7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63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쿠베르탱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역사 그리고 교육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쿠베르탱은 교육 혁신의 원대한 품을 안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유학하게 됩니다. 유학 중에 쿠베르탱은 스포츠가 청소년의 인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고 고대 올림픽 대회를 부활시켜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들을 올림픽 대회로 모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결국 18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의 창설로 이어집니다. 쿠베르탱이 창시한 올림픽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매 4년을 주기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4년여에 걸쳐 지속된 태평양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1945년 7월 독일의 포츠담에서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 연합국은 총 13개 항으로 이루어진 포츠담 선언을 발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투하된 이 원자폭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2일 요코하마에 정박한 미국 전함 위에서 맥아더 장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외무장관 시게미츠 마모루가 항복문서에 서명합니다. 이로써 태평양 전쟁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